신약성경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바로 그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기록했는데 이 세상에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도저히 서로 맞닿을 수 없는 죄의 수렁이 있는데 그 죄의 수렁을 극복하고 그 죄의 수렁을 덮어서 그 죄의 수렁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복과 구원의 길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가 왜 네 권일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던지는 질문인데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네. 설교는 빨라야 좋으니까 짧게 해서 끝내야 되니까. 이 요한복음은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 가장 늦게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이미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그보다도 좀 더 늦은 시기, 그래서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그 어간에 보통은 이제 뭐 70년에서 95년까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예. 이런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꾸 머릿속에 이거 직업병이 있어가지고요, 자꾸 뭐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가 항상 다른 데로 이렇게 빠집니다. 어떻든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이 요한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친절하게도 요한은 자기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디 있죠? 김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가르쳤다고 하니까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건 자꾸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보죠. 예, 한 번에 영원히 욕하시면 다시는 안 보려고 합니다. 그죠? 안 봐도 아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복음을 잘 아니까 복음서를 잊지 않습니다. 아멘이 뭐예요? 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누가와 요한만 복음서에다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내가 왜 이것을 기록하는가 하는 이유를, 목적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이제 믿게 한다는 말은 이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이게 시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한 시점에서 믿은 것, 그 표현이 담겨져 있고, 다른 하나는 현재 진행,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믿는 것. 이제 과거 시제라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라면은 지금 믿는 사람도 여전히 계속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본학적으로 둘 다 동일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어느 게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시든지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느 하나를 선택하시라면 괴롭죠? 저는 선택장애가 좀 있어요. 전혀 안 웃으시네. 이거 참 곤란한데. 또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합니까? 아멘이 클 수가 없어요. 우리 김 목사님 아멘 소리 너무 커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총신대학교 채플에서는 그렇게 막 아멘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근데 서대문교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아멘 소리가 엄청 크군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생명이 뭡니까? 도대체 생명. 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생명에 충만합니까? 에너지가 충만한 게, 능력이 충만한 게, 지혜가 지식이 충만한 게 생명의 충만함입니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요즘 제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답답해요. 제 심령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강단에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기 섰잖아요. 지금 내려가라는 곤란해요, 진짜. 30분은 채우고 내려갈 겁니다. 모가지를 끌어내려도 저는 버틸 겁니다. 이게 보통이 교회 리더십들도 이래요. 참 문제가 심각하죠. 어떻든 생명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그 생명을 자기가 갖고 있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볼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데 성경은 한 길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것,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신, 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지위에 높고 낮음에 있지 않아요. 생명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 즉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찾아 궁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는 자는 바로 이 생명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한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맨 마지막에 기록했으니까 다른 거 다 참고해서 더 잘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으신 것 같네요. 예. 어떻든 맨 마지막에 기록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맨 마지막에 또 있어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놀라운 사실은 요한은 열두 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 제자예요. 예외란 말이죠.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성격이 좀 급하죠.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들이에요. 세베대와 살롬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얼른 틀지 모르는 거예요. 럭비공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고을을 지나갈 때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나가는데 환영하지 않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게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 뭐 환영하지 않으면 뭐 딴 마을로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다른 마을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상상이 안 되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안 되면 저 옆에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루 길을 더 걸어가야 될지 얼마를 가야 될지 뭐 지치고 힘든데 환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불을 내줘서 싹 태워버리시죠.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능력은 있으시죠. 근데 안 하셨어요. 요한이 짜증납니까? 안 납니까? 예? 가나 혼인 잔치 마지막에도 가보나움에 가셨는데 거기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머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런데 그의 증언이 참이라. 왜 그러냐? 이미 요한이 생존했을 당시에도 복음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팎에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부인하는. 특별히 이단 중에 아주 우월한 지위를 가진 이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깨달았노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깨달음만 있으면 이 지식만 있으면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말하는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이 그 서신서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지적했지만 예수께서 육체로 온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봤다고 육체를 봤다고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아니야 참 하나님이셔. 그래서 보이기는 인간처럼 보이는데 인간이 아니셨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음보다 더 나은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단이 많이 있죠. 이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뭐라고 접근하죠?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성경 공부. 그런 초대를 받아보신 분 없으세요? 서대문교회는 신천지가 발을 못 붙이나 보네요. 뭐 그 정도면 깨어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떻든 요한은 참으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입은 자, 그리스도께 정말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기록한 이 증언조차도 참이라고 부기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핍박의 고난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아가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 아주 선택적인 기록을 했는데 그중에 이 표적이라는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그 헬라어 명사가 있는데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아주 선택적인 몇 가지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갈릴리 가나, 갈릴리 서쪽,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서 성장했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에서 동북쪽 한 6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가나라고 하는 동네예요. 이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일행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했냐고 우리가 최근 추궁해봤자 포도주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 가나에서 20자주 다니면서 구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정말 아주 뭐라 그러죠? 시샘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아주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준비해야 할 사람이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신랑, 신부, 그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회장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친 복음의 핵심 단어인 하나님 나라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다 공감해요. 혼인잔치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실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는 현장이다, 현실이다, 체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은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2장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며 내 땅을 비울라 결혼한 여자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아니 사람을 회복시키셔야지 땅을 회복시키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혀 너무 제가 강의를 좀 잘하고 있나요? 설교를? 너무 뭐 반응이 신통치 않아가지고 땅을 회복시키신다. 예, 땅이 혼자 스스로 알아서 기경합니까? 아니에요. 기경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아모스 9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아모스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제가 재건축 두 번 해가지고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 딱지 사갖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거 내가 잘 사는가 잘못 사는가 굉장히 좀 질문이 많아집니다.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내가 그 땅에 너를 심으겠다. 이 하나님 뜻이에요.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땅은 말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사니까 이렇게 살고는 있어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죠? 현재 시스템을 부인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푸실 때 다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돌아가서는 돌아간 사람들은 말로 의인입니까? 거룩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참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그 땅에 내가 너를 심겠다.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고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수고하고 힘쓰지만은 죄송합니다. 공의가 없어서, 윤리가 없어서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평등이 모든 것의 대답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즉 우리가 이전에 살던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비로소 우리의 이웃이 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와 같이 죽이 맞는 사람, 끼리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킬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멀리 추방되어 쫓겨난 그 백성들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해서 돌이켜 그 땅에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배설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오라. 와서 나와 먹고 마시자.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느끼고 누리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다. 그냥 한번 구원받았다, 체험했다, 내가 구원해 주시고 깨달았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내가 내 구원을 이루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신랑인 예수님께 신부인 교회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주께서 당한 고난 그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고난을 자기 육체에 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인들에게, 야,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냥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 자기 일을 수태고지서부터 이제껏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기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말을 귀에 담아두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내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그 궁극의 표적 중에 표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제자라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부어라. 그러니까 아귀까지 세웠어요. 자, 물 갖다 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다 그런 분 회개하세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어 통 들어가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요 한 통이 10갤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38리터, 미국식은, 그리고 영국식은 45리터. 자, 그러니까 페트병 2리터짜리 하나가, 두 개가 한 갤런이라고 보면 돼요. 두 개 정도. 2리터? 2리터 훨씬 넘지. 그렇죠. 두 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개니까 이게 20에서 3, 가만 있어봐. 20에서 30, 20 곱하기 2. 40에서 60리터가 되는 거예요. 한 통이 40리터 혹은 60리터. 그게 6개 있어요. 그러니까 240리터에서 360리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을 지나간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2학년 때 구구단을 배웠어요, 제가. 어쨌든 페트병 6개짜리 이거 저기 장보고서 이렇게 들어보신 분, 장모님들 죄송합니다. 저도 좀 힘들어요. 근데 손하고 힘이 떨어져서 좀 힘들긴 한데 이거 6개 들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무려 40번 혹은 60번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6개짜리. 근데 이게 그 집에 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집에 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없다면 그 동네에 운물이 한둘 뭐 셋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마을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도 몇십 메터, 뭐 백 메터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날라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하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 손 드세요. 칭찬해 드릴 테니까 빨리.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데 저는 하인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이 하인들. 근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르침 하인들을 보자. 하인들을.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하인들은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예, 신랑 신부 집주인 그 자기들한테 나중에 돈 줄 사람이 관심 있죠. 연회장 관심 있죠. 저 사람이 말 잘해줘야지, 평가를 잘해줘야지, 저한테 뭐가 정당한 대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와가지고서, 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자기네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포도주 떨어진 거는 알았죠. 다 알았으니까 예수님 어머니 말이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갖다 부었어요. 막 낑낑대고 같은 거 열심히 땀 흘려서 와서 부었더니 그 다음엔 가주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다 그냥 줬어요. 자기네들은 시키는 대로 하라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포도주를 먹고, 이야, 너는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놓는가. 막 칭찬하는 거예요. 하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 뭔 일이지? 자기들이 아는 그 돌 항아리에 채워진 건 뭐였어요? 물이잖아요, 물. 근데 뭐가 됐습니까? 최상품의 포도주라 그러는 거예요. 하인들은 황당합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기분 좋고,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요? 그게 아닙니다. 이 변화는 설명할 수가 없는 변화예요, 사실은. 이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예, 기적. 근데 표적 중에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표적의 끝에 나온 것도 2장 12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냐. 예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의 드러남.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시의 정점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비밀을 모른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인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 자기의 안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위로, 자기 회복을 위해서 표적과 지식을 구해요. 그러나 십자가 외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필요한 것, 자기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인들은 진짜 당황했어요. 수고한 것까지는 뭐 내가 대가를 받으면 되니까 정당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 됐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인들은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하인과 같이 되시고 싶으세요?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하인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행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향해서 주께 나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자리에 머무는 다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으로 아는 것이 많아요. 잠깐만 무릎 꿇고 잠깐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해요. 다른 거 기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묵묵히 충성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께 나가서 그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순종의 자리를 만드셔서 참으로 위로와 회복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복음을 통한 구원사에게 열정이 있었고 복음의 유일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이 모든 것이 변화하여서 개인적인 야망과 종교적인 야망 그리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 복음의 유일성을 사모하고 안타까이 증거하기보다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참 정직함과 성실함과 겸손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은사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그들의 것으로 돌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찾아 나오는 주님의 몸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머무시는 그래서 영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회개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